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5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보도는 가짜를 수준하며 본인과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데 완전하게 동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신문은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과 하원은 6일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합니다. 부통령은 이 절차에서 사회를 봅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투표 결과 승인을 막을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관리 47명을 체포하기 위해 적색 수배령을 내려달라고 5일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은 솔람 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법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은 테러 범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이라크에서 무인기를 사용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이 이란이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의 적색 수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인터폴 측은 이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WHO 조사단의 중국 입국이 지연된 것에 실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리들이 조사단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와 중국의 합의에 따라 다국적 조사단이 중국에 들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들의 입국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조사가 WHO의 시급한 현안이다라면서 조사가 가능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 자문기구인 유럽식품의약청 EMA가 6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식품의약국은 이날 성명에서 모더나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에 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평가해 승인을 조건부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질라 폰 데어 라이엔 유의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EMA 권고를 환영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을 승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21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만든 백신의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EU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EU 의회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와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알리페이 등 중국이 만든 8개 앱에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 등의 위치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앱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Q월릿, 텐센트 QQ, 캠스캐너 등 8개 앱입니다.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45일 이내에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한석을 확보했고 다른 한석도 승리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6일 막바지로 접어든 조지아주 선거당국의 개표식계 상황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6일 오전 11시까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후보가 공화당 켈리 캐피털 위원을 누르고 사실상 이겼습니다. 또 민주당 존 오프소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근소한 채로 앞서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지만 함경도와 평안도는 아침까지 또 황해도는 밤까지 그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젯밤부터 밀려온 북쪽 한파와 바람 때문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7에서 9도 정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함전의 낮 최고가 영하 25도, 심포와 장전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거둔 일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들 장소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란 점을 인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실제 핵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 북한과 가장 높은 고위급에서부터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란 점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북한과 관련해 거둔 성과가 많다며 특히 북한의 무기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이런 대화들을 시작한 이래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체계를 실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핵 역량을 계속 개발하지 않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런 실험은 낮은 수준에 있는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폼페오 장관은 약 79회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런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은 5일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일하면서 이란과의 핵협정 타결을 주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지난 2000년 10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10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어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했습니다. 공동 코뮤니케는 미북 간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유해 발굴 등 인도적 사업 추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 달 셔먼 전 차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스티븐 비건 현 부장관처럼 대북 특별대표를 겸임해 북한과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셔먼 전 차관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셔먼 전 차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과 같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e same policy as the Republic of Korea does. Denuclearization is the first priority.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면에서 억지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 don't believe that Kim Jong-un is suicidal. So I would hope.
특히 셔먼 전 차관은 북한 문제 대응은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고 친서를 교환하는 등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함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 북한 문제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북한의 무기 역량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중단됐던 북한과의 외교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임 첫해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등의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을 당시 북한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18년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자 국무장관에 내정됐던 폼페오 장관이 그해 3월 31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Maybe tremendously successful.
이때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과 한반도의 평화 체계 구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유해 송환 등 총 4개 항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추가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는 성명 내용과 달리 후속 비핵화 협상이 바로 시작되지 않았고 북한 측도 협상 카운터파트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3일 후인 7월 6일 방북했지만 기대됐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마저 실패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후 양측은 두 정상의 친서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차원의 만남을 제외하면 비핵화에 대한 실무급 차원의 회동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으로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정됐던 시간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를 조건으로 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시설에 더해 추가 양보를 원했고 또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부분적 완화까지 시사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본격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후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북한 측에 실무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두드러졌던 톱다운, 즉 정상 간 해법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두 정상이 실무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교착 상태에 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2, 3주 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실무회담은 3개월이 지난 10월에 열렸고 이마저도 곧바로 결렬됐습니다.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북한 측 김명길 순회대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양측은 추가 실무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두 정상 간 친서 외에 이렇다 할 미북 사이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완수하자며 북한 측에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미국은 한국에 왔고 북한은 어떻게 미국 측에 연락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는 미국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달성되지 못한 채 북한 문제는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가난을 겪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섯 개의 국제단체들이 4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131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반핵단체 바젤평화사무소,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협회, 뉴질랜드의 아오테로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단체인 세계미래협회, 뉴스퓨전이 공동으로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관행이라는 제목의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정책을 공표했고 지역적 국제적 갈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운반장치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개발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영양실조와 가난으로부터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700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송수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가난 등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2018년 한국과 판문점 선언, 미국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맺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언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책 재원에서 판문점 선언에 규정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이행하고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새해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속화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검증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미한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자 증폭검사 PCR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이 같은 방침을 주한미군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모든 인원이 이 같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이며 대부분 미국 등에서 입국한 장병과 가족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이 미군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이동 제약은 당장 올해 3월쯤 실시될 수 있는 미한연합훈련과 이와 연계한 전작권 전환 검증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에 올 봄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8월과 같이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를 배제한 조정된 형태의 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전통적 미한 연합훈련은 미 본토에서의 외부 증원 부대의 한반도 파견을 동반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입국과 미국으로의 귀국 과정에서 소요되는 4주간의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정상적 규모의 훈련을 진행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토 증원부대로 차출되는 장병들은 대부분 예비군들로 이들을 4주 이상 소집해서는 안 되지만 2주간의 코로나 격리에 2주간의 훈련 그리고 귀국 시 2주간 격리 등 6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제약은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 2차 검증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조정된 규모의 연합훈련으로는 한국군의 역량 보유 여부를 완벽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당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은 미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증 방식이라는 점을 한국 사회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e U.S. side is not making something up to make it harder for South Korea to achieve OPCON transition.
특히 미군 역시 새로운 무기체계나 역량을 실전 배치하기 전 외부 기관을 통해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친다며 검증 단계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 달성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검증은 미한 당국이 합의한 조건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완전 운용능력평가를 학생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에 비유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벼락치기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행훈련, 교리개발, 역량 획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조정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한미군과 일부 한국군 소속 파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백신을 최소한 연합사 본부 내 한국 장병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엄격한 제안이 한국의 잘못은 아니라며 단지 그에 따른 부차적 결과로 연합훈련 재개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eah, it's not Korea's fault that there are strict restrictions. It's just a byproduct of that is that it makes it more difficult.
또 클리너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는 전작권 전환 달성의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확산은 조건에 기반한 역량 확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조건 달성을 위한 소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서 제재위원회 회의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대체된 가운데 유엔 회원국 또 관련 단체 등과의 교신 횟수도 줄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전년도인 2019년에는 총 38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 사이 교신 횟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당시엔 제재위가 대북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에 걸쳐 교신을 한 반면 2020년에는 72개의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위는 또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 이행 보고서 현황을 공개하며 모두 551개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15개와 107개로 100개를 넘겼고 결의 2371호는 90개, 2375호 95개, 그리고 2397호 81개입니다. 특히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한 2397호 8항에 대해서는 모두 63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대북제재위가 주최한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며 총 8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2020년 12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오른 인물은 80명, 기간은 75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사나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대미, 대남 노선 등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기존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이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를 한 계단 축효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언급했고 금속과 화학, 전력, 석탄 등 인민경제 기간 공업 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8월에 8차 당대회를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때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고 그래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앞으로 나온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시작됐음을 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 관계 진전을 위한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 것으로 미뤄 이번 당 대회에서 대미, 대남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출범 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노선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에 파격적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점쳤습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환경 돌파를 위해서는 대외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할 이유가 없고요. 미국은 자극도 안 하고 파격적인 제안도 없겠지만 대남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파격적인 제안까지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때 양복을 입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인민복 차림으로 현존하는 난관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복장이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경제정책이 내부개혁이나 대외개방보다는 주민 노력동원을 통한 자력갱생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포착이 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카드 섹션이죠. 그 글귀를 보면 결사옹이라는 글씨가 식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개방보다는 그 사회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파격적인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면 돌파된 시즌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는 7차 당대회와 비교해 39명의 총원은 그대로지만 75%인 29명이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핵심 인사 10명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백두열통의 권력 공고화 차원의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 이제 당대를 치르면서 본인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원수 칭호가 들어갈 것 같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당 제1부부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원으로 승격을 해서 역할에 걸맞는 어떤 지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영도체제인 북한에서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국가노선과 전략, 정책 수립 등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이 당대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대회가 사나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선 당 중앙위 사업총화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명 등 7,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한 칸씩 뛰어앉는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회 규모는 7차 때보다도 오히려 커졌다며 신종 코로나 방역 성공과 난관 정면 돌파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선거인단 투표에 미국 의회 인증입니다. 기존에는 형식에 불과했던 이 마지막 관문에 올해는 유난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가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이날 이 시각 하원 본회의장에서 각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합니다. 부통령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상원 다수당 내 가장 연장자인 상원의장 대행이 합동회의를 주재하는데 올해의 경우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됩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부통령이 투표 인증서를 개봉하면 개표가 실시되고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14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선거구에서 각 주별로 확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 270명을 넘긴 306명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두 후보가 각각 확보한 선거인단 수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은 사실상 확실시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통상 이 절차는 2시간가량이면 끝나는 이례적인 요식행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여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을 시작으로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이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 주에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각각 1명 이상이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거쳐 이의가 제기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 여부를 전체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부통령의 역할은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를 감독하는 요식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부통령은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용지를 집계 전 알파벳 순서대로 크게 읽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통령은 특정 주의 선거인단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개표에 포함하지 않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 유세에서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어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부통령이 일부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거부해도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한 배경에는 국정 와해와 불안정을 막고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선거 관련 법들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법들은 과거 1800년대 두 건의 대통령 선거가 계기가 됐습니다.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후보가 부통령이 됐던 당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당이 다른 존 애덤스 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제퍼슨 대통령 재선 후 1804년 러닝메이트 제도와 각 주에서 인증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관한 의회의 역할을 상세하게 담은 수정헌법 12조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어 1876년 대선부터는 여러 주에서 각 정당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선거인단을 의회에 보내 혼란을 초래하자 주정부가 인증한 선거인단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선거인 개수법이 1887년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이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게 한 것도 수정헌법 12조와 선거인 개수법에 따른 겁니다. 상하원은 합동회의 며칠 전 이 규정을 채택하며 올해를 비롯해 지난 수십 년간 의회가 아닌 각 주가 선거인단을 채택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의회는 주정부의 이런 권한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미국의 핵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로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한 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 억류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선박 억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리맨 전 차관 대응은 이란의 이번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것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기에 한국 유조선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놓고 두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란이 지난해에도 영국 선박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는 북한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협박과 인지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은 이란이 미국의 2015년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뿐 아니라 농도 20% 우라늄의 생산을 재개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진퇴양난의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JCPOA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부는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임박한 것 외에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기습 공격에 사망한 지 1년이 된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이논 특파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반대가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It may increase the domestic political opposition.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란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역내 활동을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것이란 겁니다. 아이논 특보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같이 핵 합의에 돌아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이번 사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하지만 이번 일은 이란이 다시 핵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란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이유를 바이든 당선인에게 안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에 따른 새로운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봉쇄령을 내리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 전역을 봉쇄했고 독일은 이달까지 봉쇄령을 연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이 결국 3차 봉쇄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봉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do more together to bring this new variant under control
영국의 이번 봉쇄령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 구매 활동과 병원 진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출근 등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됩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할 뿐 실내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회활동에도 인원 제한을 뒀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에는 6명, 장례식에는 30명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4만 1000명에 이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8,44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185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고 유럽도 18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두 지역에서의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국처럼 전국 봉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5일 현재까지 취해온 봉쇄보다 더 강한 정책을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을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사적 모임에서 가구 외 한 명의 인원만 허용되며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반경 15km 이상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 중단도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5일 이스라엘에서 오는 7일 자정부터 봉쇄 정책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정책을 결정한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즉시 전면적인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며 매 시간 지체할수록 질병은 더 빨리 전파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 제한은 실내는 10명에서 5명, 실외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며 생필품 판매를 제외한 상점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국내 봉쇄뿐 아니라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U 국가들과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여권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파악해 전 세계적 이동성 지수, 즉 여권 지수를 발표하는 캐나다 업체 아톤 캐피털의 란트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의 이동성을 황폐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톤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이동성 점수를 합산한 세계 개방 점수는 2019년 말 21,360점에서 1월 5일 현재 15,000점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제기구가 이달 안에 관련 사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02년부터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벌여왔습니다. 안수현 기자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는 4일 개별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백신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 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요청했는지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달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력체 코백스가 올 1분기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해 상반기에는 모든 요청국들에게 백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백신을 공급해 올 연말까지 해당국 전체 인구의 최대 2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도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은 규제 승인과 각국의 준비 상황 같은 여러 요인들에 좌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개발 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저소득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도 코백스 프로그램 대상 국가에 포함됩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가비에 코로나 백신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여러 유럽국 대사관에 연락해 신종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4일 VOA에 해당 사안을 가비에 문의해 확인하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가비는 73개 세계 최빈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 지원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6억 명이 넘는 어린이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는 공여국의 지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폐렴과 소아마비, 황열병, 전염병 등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비는 지난 2002년부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고소득 국가의 백신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hallenge now is to ensure that vaccines are treated as a global public good. They must be accessible and affordable to everyone, everywhere.
구테스 사무총장은 당면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전 세계적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은 아침까지, 황해도는 밤까지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젯밤부터 밀려온 북쪽 한파와 바람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9도까지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고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16도, 신의주는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 떨어집니다. 평양과 남포가 영하 12도, 신의주와 수풍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강계는 오전까지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7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23도, 희체는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영하 15도, 강계 영하 1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용현 지역은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8도에서 9도가 떨어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 개성 16도, 하리원과 신계는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8도에서 9도가 더 떨어져서 사리원과 신계가 영하 12도, 해주, 개성은 영하 11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맑은 날씨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 장전은 영하 11도, 평강 영하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영하 13도, 원산이 영하 8도, 장전도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김책은 오전까지 눈 내리겠고 청진과 김책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16도입니다. 청진과 김책은 영하 15도. 장진은 아침에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19도까지만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 영하 9도. 함흥과 김책은 영하 8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풍산은 오전까지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 영하 25도입니다. 김영권은 영하 27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33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8도가 떨어져 영하 25도입니다. 계산의 낮 최고 영하 19도, 김영권 영하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눈 내리다가 앞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먼 바다는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미터로 먼바다 쪽이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1.5에서 4미터로 역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황해도 지역은 밤까지 흐리고 눈 내립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월요일 오전까지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다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들고 있는 북한 지역의 혹한은 내일 아침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낮에 영상의 기온을 되찾는 곳이 있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5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나와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데 완전하게 동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펜스 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수인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과 상하원은 6일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합니다. 부통령은 이 절차에서 사회를 봅니다. 이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관리 47명을 체포하기 위해 적색 수배령을 내려달라고 5일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메르통신은 솔람 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법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령관 암살은 테러 범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이라크에서 무인 비행기를 사용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습니다. 이란이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의 적색 수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인터폴 측은 이란 정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은 5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규정상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목적의 개입이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한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WHO 조사단의 중국 입국이 지연되는 것에 실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리들이 조사단 입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랐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O와 중국의 합의에 따라 다국적 조사단이 중국에 들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브리에스스 사무총장은 조사가 가능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6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유럽식품의약청 EMA는 모더나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에 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평가해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MA 권고를 환영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을 승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21일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만든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고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알리페이 등 중국 8개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앱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 큐큐, 컴스캐너 등 8개 앱입니다.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45일 이내에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명시하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1월 20일 이전에 상무부가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한석을 확보하고 다른 한석도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6일 막바지로 접어든 조지아주 선거 당국의 개표 집계 상황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12시까지 개표가 약 99%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워너 후보가 50.6%를 얻어 공화당 후보를 누리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는 50.2%, 공화당 데이비드 퍼드 위원이 49.8%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B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